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농구 경기에 보면은 버저비트라고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간혹 보셨을 수도 있는데 경기 종료와 신호와 함께 골이 들어가서 1점, 2점 차로 뒤지고 있던 팀이 마지막 그 순간에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구 경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환호와 박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다 이겼다고 이제 한 1초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 팀이 이겼다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마지막 그 점수 2점, 3점을 주면서 역전이 되는 그 순간 패배한 선수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마지막 몇 초를 지키지 못한 그 책임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힘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후회감이 있겠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쓸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농구 경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평생 피땀 흘리며 쌓아놓았던 업적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가 밀려오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마지막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어날 때보다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잘못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깨닫고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엄청나게 복된 인생이죠. 처음에 잘 시작을 했다가 갈수록 타락된 인생을 살아가면은 마지막 그 죽음에 맞이하는 순간에 얼마나 후회하면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보다도 죽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면 또 이 세상의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정말로 아름답게 그 죽음을 맞이하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정말로 평강 가운데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객지에 살고 있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나를 반겨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돌아갈 때 마음에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느 때보다도 평강이 넘치겠죠. 우리의 본향, 나를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는 그 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실 내 고향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면서 얼마나 그 얼굴이 평화롭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겠습니까? 아마 잘 살았다 이것 때문에 참으로 평강 가운데 눈을 감을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에 불신자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단순히 공포, 단순한 두려움 이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저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눈앞에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냐 하면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좀 가려다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보다도 더 절망적인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 몰려온 것이죠. 바위와 산이 우리 위에 무너지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좀 가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후회와 절망이죠. 그때는 아마 처절하게 후회를 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나를 인도하던 나를 그렇게 예수님께를 인도하려고 하던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왜 거절했던가 아마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며 후회를 하겠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성도들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동안에 단 한 분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것도 본 적이 없는 거죠.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죠. 예수님 오시면은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부부가 밭에서 밭을 메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섬겼던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겠죠. 남아있는 사람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할 겁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자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했던 그 아내의 말이 가슴을 막 찌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주어져 있을 때에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로 맺어주신 형제로 맺어주고 친구로, 친척으로 맺어주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있고 어떤 이는 윤회한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직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에게로 돌아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안 하고가 그들의 영원한 삶을 좌우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눈물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언제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다가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내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나올 일이 있어서 차에 모시고 나왔다가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어머님을 제가 몇 번 만나 뵙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마주보고 앉아서 그 어머님에게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으시겠습니까? 대답을 듣고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그 따님 집사님이 옆에서 막 엉엉엉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서 어머님이 영접 기도를 하고 본인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격스러워서 엉엉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어머님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때가 되면 교회를 모시고 올 수 있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저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한 번 더 영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수고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절을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방인도 될 수가 있고 우상도 될 수가 있고 서지 못할 곳은 예루살렘도 될 수 있고 성전도 될 수 있고 그때에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21장 20절에서는 또 세세하게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의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즉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즉 이 군대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했던 그곳을 원수들이 와서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졌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독수리가 새겨진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성에 있던 다른 성에 있던 사람들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으로 급히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약 120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도피를 했습니다. 다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을 그때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한때의 사람들은 성 안으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성 바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믿고 도망을 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던 자들은 집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 내려와서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자들은 그 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않고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었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받아서 11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유대인의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으로 나가서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을 갔던 기독교인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기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때를 사는 성도들, 대환란을 앞으로 맞이할 성도들은 지금부터 어떤 훈련을 해야 하고 또 그 대환란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8절에 보면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도망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말씀을 하시면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미리 대환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팔레스타인에서 겨울 그러면은 추운 날씨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울은 우기를 말합니다.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그 시기가 바로 겨울입니다. 그러면은 요단강 물이 불어서 그 길을 통해서 도망가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 이 종말의 시간표를 맞추어 주십시오. 그 다른 계절로 종말의 이 대환란의 시간을 변경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만일 종말의 시간이 안식일이라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또 오리 이상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그들을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아마 머뭇머뭇거리다가 멸망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개인적인 그것도 가정적인 문제는 17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죠. 아이 뵌 자들, 임신을 한 여인들과 그리고 젖 먹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도망하는 것이 거의 힘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도망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겨울에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보면 이 기도 내용이 조금 우습습니다. 아니, 사실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잘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좀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건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당연한 것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시면은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성도들은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믿음도 자라날 수가 있고 준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에도 당연한 것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 일을 잘 마치고 저녁에 귀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으로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아마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냥 평상시 일입니다. 아주 뻔한, 분명히 또 그렇게 잘 마치고 돌아올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소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뢰이고 그리고 부탁을 하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다 아뢰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도는 참으로 부지런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많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거리에 대해서 나한테 다 아뢰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많은 염려거리들을 나한테 다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고 이 평강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소소한 염려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아뢰이는 것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이 양떼처럼 많게 해 주십시오.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힘있게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이 성읍이 사람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기도한 자만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자만이 출근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반겨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 갔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기도 시간을 우리는 확보를 해야 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마지막 대환란이 다가와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망할 때에 날씨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아내와 자녀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잘 도망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환란들을 감하여 주옵소서. 대환란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환란이기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랬죠.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환란, 이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을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맞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홍수, 아주 잠시 내렸던 그 홍수로 인해서 지하철이 물에 잠기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물살이 얼마나 거세게 밀려오는지 순식간에 사람들이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목까지 또 가슴까지 물이 잠기는 그 모습, 앞으로 일어날 재해들은 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날들을 감하셨다라고 그러십니다. 짧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란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게 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짧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서 총 7년 정도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일단 문자적으로는 7년입니다. 전 3년 반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후 3년 반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날에는 전 세계가 통제사회가 될 겁니다. 전 세계가 감시사회가 될 겁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고 현재 그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환란이 일어나겠구나. 네, 하나님께서는 이 대환란의 때를 적그리스도의 손에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절을 하시면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크고 작은 환란들이 자주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환란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었죠. 이제 다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벽을 향하여서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돌려보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응답을 주시죠. 환란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수많은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환란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숱한 환란과 고난과 위기를 당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참으로 부단히 부지런히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크고 작은 환란 앞에서 그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의 환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환란보다도 큰 그 대환란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대환란의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 속에서 대환난의 준하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마지막 때에 그 환난과 유사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바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죠. 재난이었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딱 그 시간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은 그 성을 멸할 계획을 철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대환란에 딱 그와 같습니다. 대환란은 반드시 당하는 것이고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죠. 원래 이 롯도 멸망에 그 성에서 함께 멸망당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의 두 딸은 대환란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영원한 생명을 구한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값진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을 정말로 아름답게 보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고 재림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 개인이 다 종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단히 기도하던 그 모습들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던 그 기도의 모습들 이제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마지막 그때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내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부단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내용까지도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주님께서는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이와 같은 훈련을 해야 하고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대환란이 와도 그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두렵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고 기도하는 이 삶을 살고 있으면 대환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부단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힘을 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편안하게 잠자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으로도 들어가시고 기도의 발동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들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시고 평생 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